97년 4월 3일 밤 10시가 가까울 무렵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드는 서울 이태원의 한 복판. 한 햄버거 가게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끄러운 음악에 쉴 새 없이 드나드는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햄버거 가게 남자 화장실에는 대학생 조중필 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로 누군가 들어오는 듯 하더니 뒤에서 갑자기 중필 씨의 목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느닷없이 받는 공격이라 중필 씨는 방어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몇 초 사이에 벌어진 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준입니다. 뭐 느닷없이 문성근 씨 목소리가 들려서 당황하셨죠? 오늘 김성준의 인터뷰 주제는 이태원 살인사건입니다. 1997년 4월 3일 밤 10시에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홍대 전파공학과 4학년 학생 23살 조중필 씨가 괴한에게 무자비하게 칼로 찔려서 숨진 사건. 이게 요즘 다시 화제가 되고 있죠. 당시 용의자로 지목됐던 아더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 두 인물이 있는데 한 사람은 흉기 소지와 증거인멸죄로 1년 반 실형을 살고 또 사면이 돼서 나왔고요. 다른 사람은 아예 살인죄로 기소가 됐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풀려나는 바람에 결국 범인을 찾아내지 못한 지금까지도 미제 사건입니다. 최근에 아더 패터슨이 범인으로 지목이 돼서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라서 우리나라로 송환이 됐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한번 오늘 알아볼까 싶습니다. 당시 사건을 직접 취재했던 SBS PD 두 분을 모셔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SBS 제작본부 이윤민 PD 그리고 편성본부의 김지은 PD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PD들 두 분을 섭외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뭐 경찰이나 사건과 관련된 변호사나 전문가들을 초청할 수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 사건의 뭐 전말이 어떻게 되고 이것과 관련된 법적인 다툼이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보다는 그건 뭐 기사로도 많이 나왔고 이거를 취재하는 과정에서야 그 뒷얘기 같은 것들이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두 분 다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기억이 안 난다, 뭐 자신이 없다 이런 지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자꾸 거부를 해서 내 참 난감했었는데 어쨌든 오늘 재밌는 뒷얘기들 많이 좀 해주기 바라고요. 참고로 이윤민 PD는 저랑 SBS 입사 동기입니다. 근데 왜 목발을 짚고 왔어요?
아, 좀 다쳐가지고요. 무릎을 좀 다쳤어요.
무슨 취재를 하다가 그렇게 된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이, 그 나이 조심하고 살아야지. 자, 이윤민 PD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에드워드 리가 무죄가 확정이 되고 또 아더 패터슨은 이미 8.15 특사로 풀려난 다음에 이 사건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송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에드워드 리가 그 대부분에서 파기환송돼 돌아와서
네.
그 2심에서 다시 이제 무죄로
그렇죠.
해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확정 판결을 다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아, 예.
그래서 이게 방송이 사실은 이게 좀 스토리가 있는데
예.
그 98년 11월 1일 날 첫 방송이 나왔고요.
네.
그때는 사실 그 방송이 그것이 알고 싶다가 기억 잘 못하시는데 7시에 나간 적이 있어요. 저녁에.
저녁 7시에 그것이 알고 싶다는 네. 적이 있어요?
그때 왜 편성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예능 프로그램과 이렇게 좀
묻혀가지고
별로 티가 안 나는 시간인데 그때 한번 방송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는 근데 사실 뭐 오피니언 리더들도 많이 보는 시간이 아니고
아니죠.
시청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았고요. 오히려 이제 이게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시간대를 원래대로 옮기고 저녁 시간
저녁으로 옮기고
밤 시간대로 옮기고 그리고 뭔 일이 있어서 그 아이템이 하나가 좀 부족한 상황이 벌어져서 긴급하게
땜빵이었구만.
네, 재방송은 아니고 앞뒤에 약간 이제 그 과정, 예. 그동안 이제 진행된 과정 약간 좀 첨삭을 해서 그래서 다시 방송을 했는데 아. 그때는 굉장히 시청률도 높았고.
그땐 굉장히 했죠.
반응이 예, 사실은 반응이 두 번째, 같은 방송 두 번째 게 사실 반응이 더 있었던.
야, 그 시절엔 정말 구멍가게였네. 어떻게 편성을 그렇게 하고, 방송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 아이템 자체가 좀 아깝긴 했었거든요. 이렇게 묻히기에는.
예.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그 방송 나오고 나서 저도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반응이 컸고 사실은 기자들도 어쨌든 이 사건을 취재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이 작은 그 우리는 뭐 간단하게 그냥 뉴스를 처리하고 말고 그랬는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김지은 PD는 뭐 나중에 다시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아드 패터슨의 출국 금지가 터무니없는 이유로 풀린 사이에 이제 출국을 했고 그리고 나서 미국에 가서 패터슨의 소재를 찾는 아이템을 제작을 했던 거죠.
그 출국했다는 건 이미 유민 선배 그 방송에서
그렇죠. 그건 뭐 나갔던 거고.
예. 그때 이제 2009년에 그 뭐야 이태원 살인 사건 영화가 한번 예. 개봉이 되고서 약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장근석.
예. 영화 는 뭐 그렇게 재밌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이슈가 있었어서 이제 어머님을 만났더니 이게 그 소재를 못 찾는다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정말 못 찾는 걸까 뭐 이래가지고 한번 찾아보자고 네. 해서
그게 거죠. 정말 네. 궁금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네. 그 얘기 나중에 좀 다시 자세히 네. 하고요. 용의자들이 이렇게 뭐 한 사람은 무죄로 풀려나고 한 사람은 무슨 특별 사면까지 받아가지고 풀려나고 이런 걸 보면서 가족들 취재를 했을 텐데 가족들 심정은 정말 참담했겠어요.
생때 같은 자식을 그것도 외국 아이들 손에 잃은 것만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한 사람은 8.15 특사로 또 한 사람은 무죄로 풀려난 것만 생각하면 아버진 불쑥불쑥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밉니다.
어떻게 했으면 응? 이 사회에 보복을 하나. 내 지금 심정은 그런 심정밖에 없습니다. 아주 경종을 울리는 사건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지금도 내 마음이.
그렇죠. 가족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네.
가족들을 만나보고 사실 프로그램을 해야겠다고 이제 저희 제작진들이 판단을 한 거였거든요. 가족들의 슬픔이나 억울함이 저 정도구나 그때 조중필 씨 어머님 뭐 방송에도 나오지만 그 남기고 간 그 머리카락 하나 뭐 손톱 하나 모아가지고 보고 있고 뭐 이런 장면을 보면서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겠다 뭐 그런 생각은 했죠.
외아들이었죠?
네.
어머니가 얘기한 것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이 어떤 게 있어요?
약간 좀 감정에 치우치신 말씀일 수는 있지만 다음에 태어나면 좀 잘 사는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억울한 일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 어떤 그런 사법 처리 과정이
네.
없는 자들한테 좀 불리하게 되는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좀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작년에는 범인들이 우리 중필이를 죽였지만 이번에는 재판부들이 우리 가족을 다 죽인 것 같아요.
이번 기회가 참 그 외국인들
말이 그렇지 판사님이나 검사님들 아들이 우리 중필이 모냥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면 그렇게 1년 3개월, 4개월 살려서 내보낼 것 같아요, 범인들? 그걸 좀 생각들 좀 해보세요. 판사님들, 뭐, 검사님들 다 자식들 키우고 있을 거예요.
예, 검찰의 수사도 그렇고, 나중에 재수사도 그렇고,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좀 범인을 잡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무시당했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뭐 무시라기보다는 어떤 진행 과정이 좀 뭐 누가 봐도 좀 이해할 수 없는
네.
둘 중에 한 명인데 한 사람은 무죄로 나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한 사람은 아예 석방에 대해서 또 어느 시간 지나서는 또 미국까지 다시 출국을 한 이런 상황에 대해 가지고 뭐 저희들도 납득을 못하는데 뭐 가족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애초에 그 취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 물론 이제 가족들의 심정도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에드워드 리의 아버지가 전화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보를 어. 적극적으로 했고 네. 그 이유는 이제 너무 억울하다. 무죄로 나오긴 했지만 그 과정이 너무 억울해서 뭐 얘기를 하고 싶다 뭐 이런 거였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은 무죄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까지 살인범 취급을 받아야 했던 거를 방송을 통해서 좀 풀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였던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뭐 에드워드 리 집 입장에서는 만약에 무죄가 난 상태에서는 사실 2심까지 유죄였거든요.
그렇죠. 징역 1심이 네. 무기, 네. 2심이 징역 20년 그랬죠? 네.
그런데 그 대법원에서 이게 파기환송된 거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구사일생이었죠. 그런 입장에서는 진짜 아버지 입장은 굉장히 그 절박한 마음이었고 그게 이제 풀리니까 어떤 그런 억울함을 풀어보겠다 뭐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요. 물론 부모가 자식 교육 잘못 시키는 데서는 저한테 책임이 있어요. 뭐 우리 애가 뭐 착하다, 뭐 깨끗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애가 똑같은 놈이에요. 아 17살짜리 놈이 뭐 술 먹고 미국에서 마리아나 뵙고 뭐 똑같은 놈이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살인만큼은 안 했다 얘기죠.
혹시 말이죠. 그 방송은 봤는데 거기 방송은 아버지 얘기가 뭐 그 아들이 억울하고 뭐 아들이 뭐 깨끗하고 착한 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살인은 안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뭐 그냥 느낌상으로라도 그 이게 사실은 그 이 사람이 죽이지 않았다 그래서 무죄다 이런 판결이 난 게 아니잖아요. 증거가 불충분했을 뿐이지. 그렇죠. 그런데 뭔가 느낌상 아버지가 진짜 살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신은 없지만 어쨌든 아들이니까 명예회복을 시켜줘야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들진 않아요? 정말 아버지가 얘는 죽이지 않았다라고 믿고 있는 분위기였나요?
아버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확신하고 있었어요.
죽이지 않았다.
그리고 에드워드도 직접 만났죠?
예.
뭐라 그러던가요?
뭐 억울하다 그러죠. 근데 에드워드는 그러니까 패터슨과의 약간 차이는
네.
이제 겉으로 풍기는 덩치가 이제 커요. 크고 뭐 언뜻 봐가지고 좀 위압적인 느낌이 들 정도의 체구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인상은 말하는 게 좀 이렇게 좀 정리돼서 얘기하기보다는 자기 감정을 좀 예. 있는 그대로 좀 표출하는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난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제가 예? 이걸 받아야 되나? 내가 저 사람을 죽였으면 예? 인정을 하고 예? 반성을 하고 그랬을 텐데 아직 제가 죽이질 그 사람을 죽이질 않았잖아요. 그죠? 예?
화장실로 들어가서 손을 씻던 에드워드는 거울을 통해 패터슨이 대변기 쪽으로 슬쩍 들어갔다 나오더니 갑자기 소변을 보던 피해자의 목을 찌르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나 그 처음 봤을 때 뭐 잘못 보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잘못 보는 줄 알았어요. 뭐를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보니까 피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전 피를 보고 좀 뒤로 물러섰어요. 제가. 네. 제가 피하면서 그 사람을 계속 찔렀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패터슨도 만난 거죠.
네.
그때 당시 나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만약에 경찰이 애들을 붙잡지 못하면 내가 대신 죄를 뒤집어 쓸 것 같았었습니다.
패터슨 쪽에서 이제 우리가 그 굉장히 PD 입장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었는데 대체로 이제 이런 살인 사건을 취재를 하게 되면 그 용의자를 만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되게 그렇죠.
대부분 주변 취재를 했어야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용의자 두 사람이
자진해서
서로 경쟁하듯이 인터뷰를 요구를 요청을 했고 또 저희가 그 현장 재현도 했는데 그 재현 자체를 이 사건 현장에서 진짜 했어요. 그리고 그 사건 현장에 또 이 두 사람이 같이 뭐 같은 날은 아니지만 뭐 하루하루씩 나타났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는 거 있는데 굉장히 좀 독특한 케이스였다.
그러니까 그게 방송 볼 때 그게 참 그 재밌던데 이게 무슨 그쪽에 연락해서 우리 현장에서 그 화장실에서 촬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제작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늦은 밤에 근데 어디선가 얘기를 듣고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기서 뭐 그 재연을 한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겠죠. 그래서 그냥 찾아온 거죠.
그렇죠. 그 얘기도
그 얘기를 예. 그 이야기를 전에 듣고 우리가 패터슨 쪽에다가 에드워드 리가 와서 아. 자기의 어떤 항변을 했다.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며칠 후에 나타난 거죠.
아, 그러니까 에드워드 현장에 찾아온 건 에드워드 리는 자진해서 찾아왔던 거고 네. 패터슨은 그럼 이쪽에서도 무슨 뭐 방어할 게 없냐 뭐 이런 취지로 연락을 했더니 찾아온 거구만.
그랬던 거로 제가 기억합니다.
아. 패터슨이 찾아온 거는 재수사 대상으로 오르기 전 얘기잖아요. 이거는 처음에 패터슨을 만나게 된 거는.
패터슨은 이미 이제 석방된 상태.
그렇죠. 석방된 다음에 재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만난 건데 이때 패터슨의 얘기가 어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는 어쨌든 지금 뭐 살인범이라는 누명이 이미 벗은 상태고 에드워드 리가 무죄가 된 거에 대해서 굳이 자기가 에드워드 리가 범인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닐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렇게 뭐 하고 다니진 않았죠. 예. 그렇지만 이제 어차피 둘 중에 하나가 살인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한쪽을 지목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에드워드 리가 무죄를 받고 나서 자기가 좀 몰린다는 그 생각을 좀 했던 모양이죠.
혹시 이제 자기한테도 영향이 올 수 있다고 이제 걱정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패터슨 같은 경우는 좀 사실은 에드워드 리 아까 얘기도 했지만 이제 정식 인터뷰를 하러 만났을 때 조금 놀랐거든요. 우리는 뭐 그 사전 취재 과정에서 뭐 갱단 일원이다 등 뭐. 칼을 갖고 다녔다는 등 이런 얘기도 좀 거친 친구인 줄 알았는데,
네.
뭐 너무 잘생기고 그냥 말쑥한 청년이 진짜 양복을 진짜
네.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리된 그때 원고도 하나 갖고
준비된 원고를 읽고
그리고 이제 정리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그 두 사람도 굉장히 대조적인 느낌을 받았죠.
그 보기에도 진짜 이런 살인을 저지를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 그런 정말 젊은 청년들이었던 것 같은데 사건 당시에 그 화장실의 상황에 대해서 둘이서 완전히 엇갈린 이제 증언을 한 게 결정적인 문제였잖아요. 그 화장실이 보니까 그 실제로 만든 걸 보면은 굉장히 비좁은 화장실이었던데
그건 만든 거 아니고요. 첫 회 방송에 나온 재현은 현장에서 한 거예요. 실제
아 그거는 그렇고 다음에 두 번째 방송인가 세 번째 방송에 네, 보니까 스튜디오의 모형을 만들었던데 어쨌든 현장도 그렇고 모형도 그렇고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비좁은 그런 현장이었는데 거기서 벌어진 것에 대한 두 사람의 증언이 완전히 180도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시작이 되는 게 드러난 정황들을 보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보기에도 에드워드 리보다는 패터슨이 범인일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요. 굳이 근거를 대자면은 칼도 패터슨 거였고 그 다음에 옷에 피가 묻은 정도가 그 조중필 씨가 아홉 군데인가 찔리고 동맥을 찔렸기 때문에 피가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패터슨은 온몸에 피가 젖어 있었고 에드워드 리는 그냥 몇 군데 그냥 흔적만 좀 있었던 그런 정도 상황이었던 게 또 두 번째 이유고 더 나아가서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갱 출신이라는 게 패터슨이 뭐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조합해 보면은 패터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초동 수사를 했던 미 육군 범죄 수사대도 패터슨을 지목을 했다면서요. 그 용의자 가능성이 높다고. 그때 CID가 미 육군 범죄 수사대가 지목을 했던 결정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패터슨이 당시에 예. 자기 친구한테 살인 고백을 했다.
예.
그게 가장 결정적으로 봤죠. 그런데 그 결정적인 증언을 했던 친구가 그 제보를 그 CID에서 일단은 그 제보를 일단 그 익명의 제보를 받았었고요.
예.
그리고 누가 패터슨이 누굴 죽였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수사 과정을 통해서 패터슨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가 패터슨이 살인 고백을 했다는 증언을 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그 증언을 뒤집었고 그 친구는 우리나라 법정에 출두를 안 했어.
왜 안 한 거죠? 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었을 텐데.
불렀죠. 불렀는데 나오질 않아요.
어느 쪽에서 부른 거예요?
검찰 쪽에서 부른.
검찰이 불렀나요? 패터슨 변호인 쪽에서 불렀나요?
변호인 쪽에서 그건 명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출석을 안 했고 네. 랜디란 친구 말이죠 지금.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예. 패터슨이 좀 심증이 많이 간다.
예.
이 부분은 사실 저희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이제 취재 과정에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한 게 이게 어떤 게임, 이게 누가 범인일까, 이게 목적은 아니었고요.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사건이고, 근데 이런 사건이 왜 안 풀렸을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누가 범인이다, 이쪽으로 너무 이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기 김성준 앵커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처럼 저한테 많이 그동안에 많이 물어왔는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중립적인 대답을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 쟁점이 한 세 개 정도 저희가 그때 정리를 했어요. 하나는 살아보면 키가 큰 사람이다.
네.
이 부분에 왜냐하면 이제 그 목에 난 상처를 보면 위에서 아래로
예 칼을 찔린 방향이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에드워드가 좀 불리한 상황이죠. 에드워드가 예. 키가 컸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패터슨이 피를 많이 엄청난
묻었고.
피를 거의 뒤집어 썼다는 증언이 예. 있었고 그걸 봤을 때는 뭐 그건 누가 봐도 패터슨이 불리한 상황이고 그래서 양쪽이 어떻게 보면 조금 대립되는 부분이고 또 이제 부수적으로는 그러면 살인한 사람이 현장을 다 기억을 잘하냐?
네.
그래서 지켜본 사람이 기억을 더 잘하나? 이걸 가지고 이제 한쪽에서는 패터슨은 굉장히 기억을 명확히 했거든요. 뭐 어디를 몇 번 찌르고 어디를 몇 번 찌르고 뭐 그것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고 에드워드는 전혀 상황을 기억을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검찰 쪽에서는 그 범인들이 오히려 그 상황을 잘 기억을 못하고
본인은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목격자들이 그 상황을 더 잘 기억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 또 반면에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범인이 굉장히 그 초범일 경우에 이런 경험이 없을 경우에 그런 거고 뭐 갱단 출신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면 상황이 안 되고 오히려 일반 사람들이 옆에서 그걸 목격했을 때 과연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겠냐 뭐 이런 반론이 네. 있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쟁점들을 보면 조금 그 사실 검사 쪽에 검찰 쪽에서는 그 부검이가 얘기했던
네.
그 키 큰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좀 높여 산 거였죠.
아니 그 나중에 이 문제 쟁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기억을 뭐 범인 본인은 기억을 잘 못하고 목격자는 기억을 한다는 이 얘기가 얼마나 그 범죄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그 통용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그 화장실에 서 있다가 그런 상황을 목격했다면 목격자로서 정말 그런 기억은 안 날 것 같아요. 무슨 뭐 왼쪽을 두 번 찌르고 오른쪽을 두 번 찌르고 저 이거를 정확하게 패터슨이 기억을 해서 진술을 했다고 하던데 그게 뭐 어쨌든 범인이었든 뭐 목격자였든 간에 어떻게 그런 걸 기억하나 모르겠어요.
네, 일단 검찰 쪽 조서를 보면 그런 경향이 있다고 이제 돼 있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했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이제 그것도 이제 패터슨 쪽에서 아니요 에드워드 리일 쪽에서 오히려 욕을 한 건데 네. 결과는 이제 거꾸로 오히려 에드워드 리한테 불리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범인으로 지목되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됐다.
그 뒤에 들리기로는 검사가 그걸 통해 가지고 아 얘가 범인 맞구나 이제 네. 확신을 하게 돼. 이제 1차는 부검이 의견이 키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니까 아, 그 에드워드 리한테 반응이 나왔다.
근데 그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대해서는 에드워드 리 아버지는 좀 항변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일단은 그 물론 이제 에드워드가 조금 영어를 좀 한국말을 좀 더 잘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아무래도 영어가 더 익숙한 상태인데 네. 패터슨한테는 이제 통역을 통해 가지고 한국 검찰에서 물어보면 통역이 번역을 해줬고 에드워드한테는 이제 직접 물어봤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
통역을 안 붙이고
예. 네, 그래서 좀
당황을 했을 수 있다.
했을 수 있고 뭐 아버지 주장은 에드워드가 덩치가 커서 예. 이 장비가 몸이 꽉꽉 켜서 굉장히 불편한 상태였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다시 돌아가서 미 육군 범죄 수사대가 처음에 패터슨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는 그 상황을 좀 다시 그 돌아보면은 그 취재 과정에서 당시 조사를 맡았던 CID 전 수사관도 한번 만났던 것 같더라고요. 시애틀에 있는 사람이었던데.
예, 제가 가진 못했고 예. 급하게 이제 그 미국에 취재를 부탁을 해서 현장에서 찾았죠 그분을. 네, 그 사람은 뭐 거의 확신을 갖고.
네.
왜냐하면 이제 뭐, 두 가지 정도. 하나는 패터슨 살인 고백했다.
네.
두 번째는 패터슨은 노리터 14이라는 갱단의 일원이다.
네.
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 패터슨을 뭐 일단 지목을 해서 한국 검찰에 넘겼던 케이스였습니다.
특히나 그 칼로 찌르는 방식이 그 갱단의 뭐 매드 도깅이라는
예, 예.
이런 방식하고 똑같았다라는 그 얘기도 했었고. 예. CID는 굉장히 확신을 하고 있었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양면성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두 용의자를 어떤 외모나 이런 외적인 것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에드워드 쪽에 좀 무게가 갈 수 있죠.
의심이.
뭐 덩치도
예.
크고.
예, 예, 예.
그렇지만 이제 히스토리를 이제 보면, 근데 패터슨이 갱단이라는 거는 뭐 이제 CID 측 주장이고 이쪽 패터슨 자기 아니라고 계속
네.
주장을 하는 거니까 뭐 그걸 떠나더라도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약간 이제 또 얘기가 조금 다르게 보이는. 그런 뭐 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검찰 쪽에서는 어떤 그런 히스토리보다는 어떤 현재 보이는 상황을 좀 더 중요했던 것 같고
네.
CID 쪽은 어떤 그런 갱단의 히스토리 뭐 이런 그 패터슨의 과거 뭐 이런 거에 굉장히 그 중점을 뒀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너무 중립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난 방송을 방송 나간 거를 다시 돌려봤더니 뭐 그 굉장히 사실은 패터슨 쪽에 의심을 많이 두는 방향으로 방송을 했던데.
아니 그렇진 않고요. 그거는
우리 본 사람이 아니, 그렇게 느끼는 건가? 본 사람이 시청자가 그렇게 느끼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상황 자체가 좀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 할 때는 그런 걸 뭐 배제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예.
네. 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뭐 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물론이죠. 그건 뭐
패터슨이 송환되어 왔긴 하지만
아직도
그 사람도 이제 공정하게 재판을 받고 자기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가지고 공정한 사법처리가 돼야 되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쟁점을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다뤄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살해범은 키가 큰 사람이었나? 네. 이게 쟁점이 됐던 이유는 부검의의 그 부검 소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 부검의의 부견 소견은 그 칼에 찔러진 방향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됐으니까
각도가
그랬으니까 그 아마도 피해자인 조중필 씨보다 키가 크고 체격이 컸던 사람일 거다.
최소 이제 어깨 정도에 네. 걸리는 사람일 거라는.
예. 네. 그 의견이 나왔었던 건데 나중에 이 저 부검의 소견을 낸 부검의가 서울대학교 이윤성 교수였던데 네. 이윤성 교수가 부검 소견이 그러니까 키 큰 사람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는 아니었더라고요.
그렇죠. 부검의 소견이라는 거는 네. 그 상황을 봤을 때 이러이러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뭐 둘 중에 누구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아니었죠. 그리고 그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일 때가 가장 그럴 거라는 거고,
예.
뭐, 이제, 반론을 제기한 쪽에서는 그 당시에 뭐, 조중필 씨가 맥주 한 네 잔 정도 마신 걸로 돼 있고, 네. 그러면서 약간 자세가 흐트러졌을 수도 있고, 뭐 최근에 나온 얘기는 가방을 메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방, 만약에 키가 작더라도 가방을 땡기면서 찔렀으면, 네. 그 정도의 각도가 나올 수 있지 않냐.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근데 이윤성 교수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할 때 들었던 느낌으로는 이분은 키가 큰 사람이 찔렀을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무게를 많이 뒀던 건가요? 아니면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정도였나요?
무게를 많이 뒀다기보다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긴 하죠. 그 검찰 입장에서는 무게, 키가 큰 사람일 수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사실 그 조중실 씨보다 에드워드는 키가 크고
네.
패터슨 키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요한 자료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윤성 교수는 법의학자거든요.
네.
이분은 뭐 어떤 나름대로 자기의 그동안 경험이나 자신의 학식을 통해 가지고 그 어떤 상황을 자기 최선을 다해서 파악해가지고 검찰에 제시를 하는 거고
네.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판단을 해야 되고 인성 교수가 저하고 나중에 인터뷰할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너무 법의학자들이 없어서 지금 문제인데
네.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변호인 쪽에서 또 다른 법의학자를 데리고 와서 또 그걸 좀 공방을 했었으면
반론을 제기해서
좋았는데 자기가 얘기가 이제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드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자기도 조금
곤란하나?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조중필 씨의 키가 177, 네. 아더 패터슨이 172, 5cm가 작은 거고 에드워드 리는 뭐 184에 체격 자체가 굉장히 거구였더라고요.
100kg 넘게.
예, 그러니까 상대를 제압해 가지고 그 잔인하게 칼로 찌르고 이럴기도 훨씬 더 쉬운 그런 그 구조였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아, 그 다음에 쟁점이 이제 피 묻은 정도인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검찰이 왜 이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일 텐데, 이런 거를, 크게 감안을 하지 않았는지가 참 의심스러운 면이 있단 말이에요. 동맥까지 끊어지고, 막 피가 쏟아져 나오는 바닥에 피가 흥건히 다 그냥 넘쳐 흐를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에드워드 리는, 별로 뭐 묻은 것도 없었고 패터슨은 잔뜩 그냥 온몸에 피가 다 묻어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당시에 패터슨이 자기한테 조중필 씨가 그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자기한테 다가오면서 자기를 껴안았다.
예.
그 과정에서 이제 피가 오히려 자기가 더 많이 묻었다. 그런 식으로 증언을 했죠. 그리고 검찰 쪽에서는 그거를 더 심리성 있게 본 거고.
검사한테 한번 이걸 물어본 적은 없나요? 이 증거에 대해서 얼마나 비중을 두는 건지, 비중을 안 뒀다면 왜 안 뒀는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그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쟁점이, 아까 얘기한 누가 범행을 잘 기억을 하는가. 아, 이건 뭐, 글쎄 모르겠어요. 그 방송에 나왔을 때도 사실은 그 범죄 심리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를 범죄 심리학자의 말을 통해 가지고 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만약 제가 상황이 그렇다면은 글쎄 이것도 법정에 증거로 제출이 됐던 건가요? 소견으로?
근데 그때 그 범죄 심리학자의 의견은 아니었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서 범죄 심리학적으로 이러이러한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법정에서?
예. 제가 알기로는 범죄 심리학자들 그때 범죄 심리학자한테 정신과 박사였죠. 그분 얘기는 조금 이제 꼭 꼭 그렇지만은 않다.
않다.
예.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다. 뭐 그렇게 얘기가 있었죠.
사실 이 정도로 그 서로 의심 가는 게 엇갈리고 그렇다면은 공범으로 기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뭐 꼭 공범 공동정범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중 기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고 일반인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에드워드 리의 진술 중에서 우리가 사람을 칼로 찔렀다 이런 진술이 있었다면서요.
진술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에드워드가
얘기했다는
그 증언 어떤 증언자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들은 사람의 증언이다.
그
그러니까 I가 아니라 we라는 얘기를 했다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인터뷰 보니까 백형구 변호사라는 분 얘기는 이렇게 서로 책임을 떠넘길 때는 같이 기소하는 게 당연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뭐 해명 같은 건 있었습니까?
뭐 검찰의 뭐 입장은 뭐 한 사람이 목격자고 살인자가 명확한데 그거를 왜 공범으로 하느냐는 거였고요. 사실은 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제일 뭔가 좀 거기서부터 좀 꼬이기 시작한 게 아닌가.
예.
이게 사실은 이렇게 오래 끌 일도 아니었고 사실 공범으로 기소를 했다면 그렇다면 아마 재판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서로 뭐 자기들 방어를 했을 거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최소한 뭐 주범이 되고 종범이 되든 아니면 한 사람은 뭐 이 사람은 아무 살인하고 관계가 없다고 나오든 그런 식으로 법원이 판단을 했을 텐데 한 사람만 그 살인죄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사실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이 살인자 아니냐 그냥 판단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 생각에도 뭐 학자들 의견 대부분 그랬는데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고 아마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을 했겠죠.
근데 그 학자들이나 변호사들 얘기가 좀 엇갈리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둘 다 당연히 공동정범은 아니더라도 뭐 뭐라 그래야 되나 병행해서 기소를 한다거나 둘 다 범인일 가능성 각각의 증거를 갖고 그런다거나 하는 게 가능하다는 학자들 변호사들의 의견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심석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군데 좀 물어보는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둘 다 기소한다는 건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또 있고요.
근데 각각 기소는 아닌데 네. 공범으로 기소는 가능한.
근데 공범으로 기소를 하려면은 그때 이제 여기서 나온 반론들이 서로 공동으로 범죄를 모의해서 공동으로 누가 찔렀든 간에 공동으로 살해에 가담을 했을 가능성이 증거로 남아야 되는데 사실 그런 증거는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 그 자문 그 인터뷰했던 그 법대 교수의 의견은 그게 뭐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사전 모의를 하고
예.
이런 게 아니라 그 순간적으로 어떤 그 얘기를 이야기를 맞췄다고 해도 그게 성립이 된다.
성립될 수가 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은 이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뭐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하여튼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면은 그래서 공범으로 기소했다면은 판단이 또 많이 달라질 수도 있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 결국 그러지 못했던 게 좀 아쉬운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에드워드 리는 살인죄로 기소가 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99년 9월에 무죄로 석방이 됐고요. 아더 패터슨은 흉기 소지와 증거 인멸죄 이걸로 1년 6개월을 복역을 했는데 에드워드보다 1년 전에 98년 8.15 특사로 또 풀려났어요. 웬 특사가, 이게 무슨 취지로 이 특사를 받았는지는 혹시 얘기 들어봤습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왜 갑자기 특사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더군다나, 에드워드 리를 기소한 검사가 미국 CID의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고, 잘했다고 상까지 받았다면서요?
그런 일인데.
자, 그리고 나서 피해자 조중필 씨 가족이 98년 11월에 패터슨을 고소를 하고 재수사를 요청을 했고, 에드워드 리 재판이 계속되고 있던 시점인데, 98년 11월이면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기 전인데, 조중필 씨 가족이 재수사 요청을 한 거네요. 고소를 하고.
거의 무죄 확정이 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파기환송 이후죠, 그럼. 그렇죠. 그 파기환송 이후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패터슨은 99년 9월, 8월 24일까지 있다가 출국을 했으니까, 국내에 1년, 그러니까 그 석방되고 나서 1년을 있었던 거고, 재수사 요청이 있고 나서도 거의 9개월가량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때 사실은 저도 굉장히 분노했었던 경우였는데, 저희가 이제 그 99년도 연말에,
예.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제 주로 연말에 이제 그 한 해를 돌아보는 이제 성년특집 그렇죠. 같은 예. 걸 하거든요. 근데 또 우연히 제가 그걸 담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좀 큰 사건 저는 세 개만 하자 그래서 그때 뭐, 신혜라는 뭐 죽어가는 아이,
예.
뭐 부모가 뭐 치료 안 받게 하는 거, 그다음에 JMS도 그에 있었고,
예.
그리고 이태원 살인 사건 세 개를 다 했어요. 예. 근데 당시 이제 취재 들어갈 때쯤에서 사실은 그런 소문이 좀 있었거든요. 패터슨이 이미 미국 갔다. 저도 에이 그래도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 그래가지고 취재를 했고. 그래서 우선은 이제 검찰을 한번 찾아갔죠.
네.
근데 당시에는 뭐, 처음에 1, 2심 맡았던 그 검사는 아니었고, 바뀐 상태인데, 그분은, 패터슨이,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난 지금 기소된 게 어디 가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하고 제가 그 패터슨 집을 한번 찾아가 봤거든요.
네.
패터슨은 없었고 더 확인을 해보니까 미국 그때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스 기자인
네.
그분이 이미 출국했으니까 뭐 검찰에 확인해 봐라. 뭐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때 이제 거짓말이었다 미안하다. 라고 검사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거를 그때 저도 굉장히 너무 화가 났고.
그럼요.
황당한 얘기고 사실 저는 뭐 황당한 걸 떠나가지고 과연 지금 의문은 뭐 검찰에는 실수라고 이제 이틀이 비었었거든요. 근데 과연 그걸 어떻게 알고? 그거를
그러니까
그 하루를 골라서 나갔을까가 사실 좀 궁금하긴 하죠.
이게 청취자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패터슨이 99년 8월 24일에 출국을 했는데 이게 그 전까지 출국 금지가 재수사가 시작된 다음에 출국 금지가 내려졌겠죠. 그래서 계속 출국 금지 상황으로 있다가 이제 출국 금지라는 게 뭐 영원히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만료 시한이 있어서 8월 23일에 만료가 됐는데. 24일에 나가버리고, 26일에서야 검찰이 연장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출금이 됐지만 이미 나가버린 상황이 됐잖아요. 이틀 빈 거란 말이에요, 이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패터슨한테 한번 물어본 적 없어요?
저도 궁금합니다, 이게.
근데 이건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변호인이나 패터슨 쪽에서 출국금지 만료 시한을 알고 있었다든지, 그래서, 기다리다가 만료됐는데 연장이 안 됐네 그러고 곧바로 그냥 짐 싸가지고 간 건지 아니면은 심지어는 사실 우리가 의심하자면은 수사기관과의 어떤 유착을 통해 가지고 뭐 누가 정보를 흘려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거를 이게 참 궁금한데 어떻게 해답이 안 나오네. 근데 왜 거짓말을 했대요 검사는? 그러니까 그 이미 이은민 PD가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검찰에 취재가 들어갔을 때는 패터슨은 이미 떠나간 상황이었고 떠나간 상황을 검찰이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한국에 있다고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취재진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왜 거짓말을 했답니까?
뭐 그때 인터뷰 상황으로는
예.
그때 뭐 한국에 없다는 얘기를 참아 할 수 없어서
왜 참아
상황이 좀 그래서 그랬다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참. 그 더군다나 출금해놨고 소재 파악하고 있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이고.
제가 11월 말경에 알았습니다.
그 저희가 왔을 때
그때 제가 좀 거짓말을 좀 한 점에 대해서는 그 참 미안하게 생각을 드리는데 얘는 그 사실 좀 공개적으로 좀 이렇게 좀 했다라고 좀 하기가 조금 제 입장에는 좀 그랬대요.
하여튼 그래서 패터슨은 99년 8월 24일에 출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김지은 피대의 차례가 되는 것 같은데요. 피해자 조중필 씨 가족이 재수사 요청을 98년 11월에 했는데 그러면서 뭐 그냥 가만히 앉아있었던 게 아니라 뭐 별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했더라고요. 패터슨을 찾아보려고.
네, 어머님이 네. 되게 자료를 예. 나름대로 많이 수집을 하시고
예.
뭐 여기저기 이렇게 통해서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해를 찾아내고자 왜냐하면 검찰에 계속 요청을 하는데 검찰에서는 소재불명이라서 우리가 기소 중지 상태밖에 네. 없다고 하니까 되게 어머님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이거 뭐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패터슨 소재 조사하고 뭐 이런 것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어머님이 따로 변호사였는지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머님께서 또 따로 그 중간 2006년인가 조사를 이렇게 또 의뢰해가지고 알아보시고 한 네. 그런 것들이 다 있었었어요.
그 미국에 가서 패터슨을 찾아 나설 때 그 어머님이 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했던 겁니까?
어머님 자료가 있었고요. 근데 네. 그때 어디 뉴스인지 다른데 어디 보도에 패터슨 미국 법정 기록이 어디 보도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패터슨이 미국에서 법정에 출두든지 법 법정에 어떻게 뭐라 그러나 법정에 계류가 이렇게 소환이 되는 그런 리스트에 걔가 올라 있는 기록이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렇다는 거는 얘가 소재가 있으니까 법정에서 얘를 부르는 거잖아요. 어쨌든 네. 파악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나라 이쪽에서 요청을 했다라고 하면 파악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왜 계속 모른다 그 소재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할까 이제 네. 그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사설 탐정을 저희가 예, 미국에 이제는 사설 탐정이 법적으로
그렇죠,
합법적으로
가능하죠.
있으니까 하면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저는 이거 할 때는 거의 뭐 유민 선배가 하셨던 내용이 거의 그 바탕이고
네.
패터슨은 그럼 정말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이제 찾는 게 약간 목표였던 거죠 방송하기 전까지.
사립 탐정한테 얼마 줬어요?
금액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그냥 대충이라도 이게 무슨 몇백 불 단위인지 몇천 불 단위인지.
방 제작비 한도에서 쓸 수 있는 정도였으니까 예, 그렇게 막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하루당 시간당 페이를 뭐 하고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예, 예, 예. 예.
그 찾아나선 과정을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그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그 법정이었어요. 그 법정에서 예. 그걸 소재로 기록들을 저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
열람을
예.
할 수 있는 기록들이 남아 있어서 이걸 바탕으로 그러면은 얘를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패터슨이라는 거는 사실은 좀 아더 패터슨이 흔한 이름 중에 하나긴 하니까 예. 여러 가지를 찾아서 저희 이제 해외 코디 분한테 탐정한테 주소를 좀 알아봐 달라고 해라라고 해서 주소를 한 10개 정도가 이렇게 주소 리스트가 나왔어요.
예.
캘리포니아 주 인근에. 그래서 그 주소들을 중에 이제 대충 가능성이 높은 걸 위주로 그러면 탐정을 통해서 관찰을 좀 이렇게 잠복 비슷한 걸 해달라고 해서 이제 그 중에 계속 이제 제껴나갔던 거죠. 제껴나가면서 그러면 요 세 군데 중에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찾는 과정에 그 패터슨의 엄마가 운영을 했는지 일을 했던 그 주유소 뭐 이런 게 있고 네.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물어다다 보니까 그 현재 사는 집을 다행히 찾을 수가 있어서 어머님을 먼저 이제 만났고 그 패터슨의 어머니를 만났고 만나서 취재를 하겠다고 했더니 인터뷰를 하겠다 해서 이제 그 다음날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가 그렇게 그 우리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패터슨이 살고 있는 데를 찾아가서 결국 패터슨과 만나게 되는 과정이 지난하고 힘들고 우리 그것이 알고 싶다가 늘 취재하는 그 어려운 험난한 과정을 거치는 거였습니까? 아니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패터슨을 못 만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되게 컸던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탐정한테 의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시한이 빨리 되면 제가 이제 미국을 사실은 제가 못 갔어요. 약간 예.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좀 더 걸렸던 건 사실이긴 한데 그렇게 그러니까 찾으려고 하니까 또 찾아지는 어떤 약간 그런 거라서 그렇게. 뭐 어려웠다 쉬웠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아주 그렇게 험난하다고 보기는 좀 예.
그 딱 야 시작하자 패터슨 찾아보자 그러고선 며칠이나 걸린 거예요?
그래 근데 시작한 순간부터는 거의 그래도 만나기까지로 치면 거의 일주일이 걸렸던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탐정이 이걸 찾아냈던 건 한 3-4일 정도
3-4일?
예.
아 아니 제가 자꾸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는 검찰이 자꾸 못 찾는다고 하니
그렇죠.
대한민국 검찰이 못 찾은 거를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PD가 일주일 만에 찾아낸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뭐 더 이거에서 해서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검찰이 못한 일을 LA에서 2009년 12월 17일에 그것이 알고 싶다 김지은 PD 팀이 한 건데 패터슨을 그래서 만났더니 그 시점에 패터슨 벌써 나이가 굉장히 많이 그렇죠. 세월이 지났으니까 나이가 든 패터슨은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패터슨 어머니가 처음에 저희한테 그러니까 저희가 취재 요청을 하지 않고 처음 만났을 때 취재진한테 했던 얘기가
예.
우리가 숨은 게 아니다. 우리가 피할 이유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자기네를 뭐 어디서 이렇게 자기한테 한국 쪽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숨느냐고 그러냐. 약간 그 부분을 좀 기분 좋지 않게 이제 반응을 하셨고, 패터슨은 나는 범인이 아니라는 확실한 입장을 당연히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거였어요. 그때 내가 피한 건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다시 이걸 다 버리고 한국 가서 내가 재판받을 이유가
난 없다.
나는 범인이 아니다. 에드워드가 범인이라고 본인은 계속 주장을 하니까요. 근데 확실한 건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뭔가 한국 정부에서의 어떤 그런 추적 때문에 피해서 숨어서 사느냐? 그건 아니다. 우리는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 되게 확실했기 때문에.
올해로 30살이 된 패터슨. 어머니와 약혼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약 30분가량의 인터뷰가 진행됐는데 그가 인터뷰에 응한 이유는 도망자라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That's what I want to know. Why would they say that I ran away when, you know, purchased my own property, you know, my name is in the DMV, like, you know, I'm not running from anybody, you know. This is ridiculous for them to be saying that about me.
우리는 마지막으로 정말 결백하다면은 한국으로 돌아가 재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는데 그의 대답은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You know, I don't know if how that's going to affect my family or my life. If I do have to go back and do this investigation again, then it's going to, you know, my everything I've been working for, going to school and my career that I'm doing now, like all that's going to go to waste again.
Do you want to find out what the truth is?
I know what the truth is. I saw it.
분명히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숨은 게 아니라는 게.
분명 되게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주거지가 약간 이렇게 변동이 있었던 거는 맞고, 패터슨은 오히려 그 미국 경찰 쪽에서 약간의 이제 뭐, 이렇게 트러블들이 조금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이 있어서 아들 자체는 이제 부모, 엄마와 계속 같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예.
그게 뭐, 은둔 생활을 하고 그런 거는 아니었던 걸로 보였어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얘기했던 소재 파악이 안 된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소재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네요. 그렇게
전혀
따지면.
기울이지 않았는지까지는 저희가 예, 모르지만 뭐 물론 충분히 그렇겠죠. 기울이지 않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패터슨을 찾는데 결심하고 나서 일주일, 사립탐정을 고용하고 나서 사흘. 패터슨을 그렇게 해서 찾아내고 보니까 기분이 어떻던가요? 얼굴을 마주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예, 저쪽에서 예. 찾아냈으니까 그 찾아내고 보니까 팀의 기분이 어땠어요?
약간 되게 이제 그때가 제가 검찰 쪽에 이제 이 당시에 사건을 쥐고 있던 검사랑 이제 약간 계속 연락을 하는데 출연 네. 당연히 거부하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월요일 그 방송 중 월요일인가 이제 만나게 됐던 건데 피터슨 미국 현지에서 네. 되게 이제 시간을 촉박하게 만난 건데 뭐 약혼자도 있고 되게 나름대로는 되게 평온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네.
그렇지만 사실은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에드워드나 패터슨이나 조중피씨 죽음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텐데 좀 약간 예, 화가 난다. 되게 평온해 보이는데 저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죠.
검찰하고 그 접촉을 해가지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물어볼 때 네. 검찰이 정말 정확하게 어디 살고 있는지 정확한 주소지를 알아야지 소재 파악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던데요.
예. 예.
그 말이 그 절차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정확하게 저기 살고 있다 그거를 알지 않는 이상 범죄인 인도 요청이라든지 뭐 그런 그 그런 걸 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 그러니까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저도 정확하게 그거는 팩트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그건 약간 변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때 취재 중에 그렇다면 그렇다고 주소지를 모르는데 내가 그러면 어느 주에 있다고 그 주에서 어디 사는지 내가 찾아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예, 하셨는데. 예, 예. 근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그 주, 그러니까 미국 법정에도 저희가 이제 취재 요청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연락을 받은 게 기록이 뭐 이렇게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거꾸로 우리나라에 미국이 미국 쪽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을 때. 우리 쪽에서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도 그 방송 프로그램에 아마 나오던데요.
약간 반면 사례를 저희가 이제. 다뤘던 그때 건데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어떻게 미국의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를 했습니까?
쓰레기통을 다 뒤져가지고 예, 정말 약간 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발벗고 나서서 우리나라 범죄자 형사분들이 정말 이렇게 성심성의껏 찾아서 이렇게 모셔다 드린 약간 그런
미국에 보내고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은 쓰레기통도 뒤지고 수년 동안 뭐 헤매서 찾기도 하고 뭐 수사 전담반까지 설치해가지고 뭐
그랬던
그 용의자를 찾고 뭐 그랬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작 우리 피해자가 있는 외국 범인을 잡을 때는 그것이 알고 싶다 PD가 일주일 만에 찾을 수 있는 용의자를 그냥 소재 파악 못한다고 그냥 방치해두고 있었다는 거.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당시에 박찬훈 한대법대 교수가 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 이게 소재 파악이라든지 인도 요청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인도 요청국 다시 말해서 범인을 데려다 달라라고 요청하는 나라 수사기관의 의지가 중요하다.
맞아요.
네.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하나의 어떤 실무적 관행은 인도 요청국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미국 당국이 예를 들어가지고 이 범죄인 인도 요청에 응하지 않기 위한 어떤 회피 수단으로 소재 파악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만약에 알고 있으면 소재를 주면 또 되는 것이죠.
검찰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그렇게 의지가 없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약간 어떤 거였냐면 그때 이 사건을 쥐고 있던 검사는 이미 이제 이태원 살인 사건에 영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는 본인들도 알고 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저희가 이거를 계속 이제 공문을 보냈을 때 처음 물어본 게 방송이 근데 언제 나가냐를 먼저 이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점이 정확하지 않다고 저희도 이제 일단은 약간 미뤄서 대답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검사분이 이제 취재가 아닌 이제 전화 통화를 이제 이걸 쓰면 안 된다는 전제하면서 자기가 맡는 사건이 한 달에 몇백 몇십 건이 넘는데요. 네. 근데 그걸 일일이 그렇게 방송국에서 하듯이 모든 사건 하나하나 심혈을 기울일 수는 없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당신도 힘들겠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이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패터슨이든 에드워드에 대한 어떤 공소권, 기소권이 검찰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소권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꽤 많으니까 저희가 검사 맡았던 검사 리스트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사상으로 나온 검사들만 이렇게 예. 추적해서 연락을 해봤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개별 사건에 물론 하나하나 그렇게 힘을 기울일 수 없는 게 그 개인으로서는 그럴 수도 이해가 될 수 네. 있겠지만 그냥 이 국민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뭐 상식적으로 어머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약간 외면되어서 그냥 쭉 12년인가를 흘러왔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서 그게 좀 그러니까 그 당시 검사는 사실은 되게 억울해하셨거든요. 왜 나한테 이러냐면서
그러니까 인사 때마다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다가 예, 사건을 맡은 건데 하필이면 그쵸, 왜 예, 내가 맡을 때 찾아왔냐 뭐 이거겠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그분이 그때 밤새서 이거를 하셔갖고 저희 방송하는 주 월요일인가 먼저 예. 기사를 터뜨리셨어요. 그래서
기사를 터뜨렸다는 거는
이거 진행하고 있다.
아, 예.
왜냐하면 저희가 진행하냐 계속 이렇게 묻는 과정에서 예, 예. 저희 방송보다 먼저 아마 뭘 이렇게 해야 하는 압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랬겠죠.
예, 네. 그래서 막 되게 괴로워하시면서 저한테 며칠째 밤새는지 모른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이제 사실은 이제 나중에는 좀 그래도 능력 있는 분이셨나 보다. 그래서 빨리 해서. 그때 저한테 그랬거든요. 이렇게 급하게 하느라고 잘못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예, 사실은 저는 송환이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게 약간 마음의 네. 짐으로 많이 남았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예, 뭔가 오게 된 것까지가 되게 검찰이 어느 정도 능력을 보여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뭐 딜레마예요. 우리가 담당 검사나 무슨 뭐 검찰 조직을 그냥 무작정 비난할 수만도 없는 게 지금 얘기처럼 그것이 알고 싶다가 취재 들어가니까 막 부랴부랴 며칠 밤을 세워가지고 이제 재수사 본격적으로 수사한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그랬다면은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 좀 지나친 과장일지 모르지만 그거 밤새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터트리느라고 또 다른 사건들 또 손 들고 우선 하려고 그랬던 사건들 밀려가지고 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뭐 사실 구조적인 문제인데 뭐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패터슨은 2009년 9월에 범죄인 인도 요청이 들어갔고 2011년 10월 10일에 미 수사 당국에 검거가 됐고 2012년 10월에 송환이 결정됐고 인신보호 요청 다시 말해서 안 돌아가겠다 한국에 안 가겠다 요청을 했지만 2013년 8월에 패소가 돼서 지난달 23일에 결국 우리나라로 송환이 됐습니다. 이게 사건 발생 18년 만이고 미국으로 패터슨이 떠난 지 16년 만에 이제 다시 송환이 된 건데 10월 8일이죠. 첫 공판 준비기일 잡힌 게
네.
이제 다시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진실을 찾는 공방이 벌어질 것 같은데 뭐 대답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질문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라도 한번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패터슨이 범인이라고 보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 자꾸만 이렇게 이 사건이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시사 프로나 다큐멘터리를 이루는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사람들을 어떤 현실로 이끌고 가서 그러니까 현실을 그러니까 좀 재밌게 좀 꾸며서 현실로 데리고 끌고 가서 사람들 거기서 놔두고 오는 게 저는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만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건 PD들이 문제 제기도 하고 취재도 하고 결론도 내고
네.
그래서 뒤끝 없이 개운하게 다시 그 현실에서 다시 복잡한 현실을 잃어버리고 좀 안온한 텔레비전에서 즐겁게 그냥 빠져 있을 수 있기를 원하는.
네.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 이제 검사들이 할 일은 누가 범인이냐를 밝히는 거고, 사실 저희가 할 일은, 그건 이제 저희가 할 일은 아니라 생각하고, 저희가 할 일은 그 조중필이라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가족들의 고통은 얼마나 큰 거고, 그런 가족들의 고통이 왜 거의 20년 가까이 이런 식으로 해결이 안 되고 지금까지 왔느냐. 이거의 문제였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게 1, 2년이었던 거고,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왜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해결이 안 됐냐는 거였고.
그것조차도 긴 기간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사실은 패터슨이 정상적으로 됐다면, 네. 그 공항 장면이 사실 패터슨이건 에드워드건 형을 마치고 돌아가는 장면이 사실.
물론이죠.
기간으로 치면 거의 그런 기간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뭔가 어디서 잘못이 돼서 이렇게 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너무 누가 범인이냐. 이런 CSI의 어떤 답을 찾는 식으로 이 사건을 좀 접근하기보다는 진짜 죄 없는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그 가족들의 그 슬픔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조금 사람들이 좀 기억해 줬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의를 실현하는 거는 최소한의 일이고요. 그 정의가 실현된다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의 슬픔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시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자인 SBS 이윤민 PD의 그 시사 고발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아주 소중한 말씀을 들으셨고요. 사실 기자들도 똑같이 경험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속시원하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시청자들의 요구가 있지만 우리의 역할의 한계 또 우리가 그 맡아야 될 책임의 범주는 누가 범인인가를 밝혀내는 건 물론 아니죠. 사실 이번 사건의 본질 자체도 그 책임을 가져야 될 기관들이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 아닌가 싶고. 그러면 김지은 PD한테는 똑같은 거 안 물어봐도 될까요? 다른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 중필 씨 어머님을 만나서 이 처음 인터뷰 진행을 할 때 가족들이 말렸어요. 하지 말자고. 다시 얘기해봐 힘든데 왜 하냐. 근데 엄마는 이 어머니는 이걸 안 하면 그러니까 잊고 살라고 가족들이 되게 많이 말리셨어요. 12년이었으니까. 근데 어머니 만나보니 어머니는 못 잊으시는 거예요. 네. 중필 씨 노래 테이프 뭐 이렇게 동영상도 있었거든요. 그거를 주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안 응어리가 안 풀리시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머님은 이제 하시겠다고 하고 끝까지 어쨌든 이렇게 뭔가 이 한을 풀려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어머님의 삶을 위해 좋은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래도 그게 최선인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같이 취재 진행을 했는데 저는 여전히 에드워드나 패터슨이나 이 중필 씨가 죽은 거에 대해서 책임에서는 그러니까 누가 찔렀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데는 저는 두 사람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취재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피디님이 법을 모르셔서 그래요 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저는 법을 모르죠. 근데 뭐 모르는데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상하잖아요.
네.
예, 사람이 죽었고 둘 중에 한 명이 범인인데 아무도 죄를 받지 않았어. 처벌받지 않았어.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상식적인 것을 해결해 주는 거는 결국은 사법기관이 해주셔야 되는 것 같고 뭐 검찰과 법원에서 판단을 잘 법리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그거 아닌 건 저는 되게 동의해요.
좋습니다. 사실 뭐 이번 사건의 교훈이라는 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런 우리가 뭐 진짜 법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가지고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살기 위해서 당연한 원칙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런 원칙이 지켜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싶고요. 또 대한민국의 최고 수사기관이라는 데가 과연 국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대답을 듣고 싶은 게 국민들의 생각인데 사실 이번 그 이 사건을 둘러싼 그 취재 결과들을 보면은 네,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 아니에요? 검찰, 네, 그, 이제까지 해왔던 일이. 그래서, 과연 지금부터라도, 네,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자신 있는 대답을 검찰이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뭐, 누가 범인이고 범인이 아니고를 떠나서, 어쨌든 패터슨이 송환이 돼서, 다시 이 사건이, 법정에 의해서 가려지게 됐으니까, 정말 이번에는 조중필 씨 어머니 가족은 물론이고, 국민들 모두가 속 시원하게 아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윤민 PD, 김지훈 PD 시간 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뭐 벌써 오래전 사건인데 기억을 다시 되살리느라고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고 많이 했고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들 기대를 하겠습니다. 김성준의 인터뷰 이번 주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